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께 따져 묻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인지 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더니 이제는 또다시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예수께 직접 따지고 있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일만 일삼는 자들. 공생애 동안 주님은 그들의 무례한 도발과 도전을 언제나 받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지혜롭고 탁월하신 말씀으로 그들의 논리를 격파하셨고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그 참된 복음의 의미를 선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무엇을 교훈하시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안에도 존재할지 모르는 그릇된 믿음을 깨닫고 그것을 분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요한 안의 제자들과 파루시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요한 안의 제자들과 파루시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금식은 그들의 경건을 표시하는 공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면서 대단히 이 행위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금식의 규정은 사실 속죄일에만 금식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더해서 부림절이나 예루살렘 함락일 같은 날 매년 네 번의 금식을 지키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더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경건을 포장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쇼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모두 형식적이었으며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사실 제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금식을 했는데 그들의 금식은 참 경건과 금욕과 절제 생활을 위한 금식으로 바리새인들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형식적인 무의미한 금식과는 조금 구별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서 금식을 한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스승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 궁에 감금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는 이 질문을 예수께 던진 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도발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자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것을 따르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럼 왜 예수를 따르지 않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을 제외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세례요한은 분명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고 자기들의 스승이 참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자기의 스승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요한의 제자인 자신들 앞에 메시아가 그 정체를 드러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를 믿을지 말지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을 올바로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몽매한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비난하는 어리석고 사악한 자들이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들 역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이없게도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그들이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된 진리의 근처에 머물 수는 있어도,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참 믿음도 참 구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줄서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지만 요한의 제자는 그저 요한을 맹목적으로 쫓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을 것입니다. 정작 메시아를 그들의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그들의 무지는 그리스도께서 금식의 문제로 이 같은 질문을 그리스도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칼빈을 신앙의 위대한 영적인 스승으로 여기고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매우 올바른 정통이라고 여기면서도 정작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리어 여전히 우리 모습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그릇된 신앙의 모순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이고 참 믿음이 아닌 요소들에 대해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릇되게 알고 있거나 아직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규명해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믿고 있지 않다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말 주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조차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까막눈이고 귀머거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 요한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금식의 이유에는 분명 이러한 거룩한 목적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의 생각하는 올바른 신앙의 어떤 형식을 고수하면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도 금식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전혀 형식적인 무의미한 금식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은 나름대로의 경건의 훈련을 금식을 통해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즉시 이 문제를 예수께 따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적 전통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레위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만찬을 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전통을 지키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의 꼬락서니를 보니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매우 가치 있는 것을 올바로 여기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자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같은 동일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것조차도 간과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저들의 신앙은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일,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가장 높은 관심과 그에 대한 집착을 갖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대단한 것으로 여겨서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반감과 적대감과 멸시하는 마음과 부정하는 마음에 철갑을 두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바른 진리 밖에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쉬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빠지기 쉬운 교만과 아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지식의 주변에만 머물게 되면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보여준 것 같은 이 같은 어리석음과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고 그 가치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로 자기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로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 그 모습만 가지고 그들을 속단하고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더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한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옳고 당신들이 틀렸다고 고집하는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언제나 내가 맞고 저들이 언제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독선에 갇히게 되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중심적인 생각과 아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고 그 벽 안에 갇혀서 그릇된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와 그 제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교적 전통인 금식을 그들은 전혀 행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가치나 지식이나 행위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근거가 될 때 그 모든 것이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무시되었다고 느끼는 피해망상이나 피해의식일 뿐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자기들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주께서 모두 은밀히 행하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구제, 금식, 기도 이 모두를 전 언제나 드러내서 행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 세 가지를 교훈하셨는데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언제나 이 세 가지를 행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일종의 과시용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 뿐 은밀히 행하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묵묵히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함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행하는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보다 우리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런 근거를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기존 교회의 비판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전통이 보편적인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절기들을 지키거나 절기 헌금을 하지 않고 방언을 비롯한 신비적인 은사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송이나 CCM을 예배 가운데 전혀 부르지 않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직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교리와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 청교도의 사상과 정신 등을 강조하는 일은 기존 교회에 강하게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입니다. 자기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행하지 않고 자신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을 행한다는 이유로 개혁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받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비난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함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을 저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근거로 잘못된 믿음과 구원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릇된 구원론, 그릇된 교회론, 비판하면서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진리이고 신앙인지를 밝힐 수는 있습니다. 그랬던 모든 신앙에 대해서 교리가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도 말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진리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신앙 고백서나 교리 문답서에서 로마 카톨릭을 정면으로 비판하듯이 정죄하듯이 여기까지는 허락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 여기는 일은 지양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모두 참 진리 안으로 바른 교리와 교회의 전통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릇된 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어떤 금식이 참 금식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에만 주목하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이 추악하게 여기는 가식이었습니다. 신앙에서 헛된 것들을 부디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열심과 의와 공로로 내세우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성도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모든 것을 올바른 믿음 안에서 은밀히 행하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금식에 대한 헛된 자부심만으로 도리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평가하려 했던 이 어리석고 오만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도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이 추구한 것은 분명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이름 안에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행한 이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 밖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어리석은 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불신앙의 요소들, 내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추악함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지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결국 나를 위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들로 행하여진 어리석은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금식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이제 주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지를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집의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들이 그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의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식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초대된 손님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 축하연에 참석하면서 결혼을 축하하면서 그 즐거움에 함께했습니다. 결혼식은 즐거운 날입니다. 생일 가운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 날에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만무하지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함께하는 지금은 곡을 하고 금식을 할 때가 전혀 아니다. 잔치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같이 기쁜 날에 금식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셨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은 혼인잔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오직 형식적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짓된 금식에 대해서 주님은 그런 금식은 지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이들은 그 가운데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전혀 신뢰하지 못했고 그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곁에 서 계셔도 그들은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보여주기 위한 금식 쇼를 하는 일에만 열심히 그 일에 몰입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보다는 나의 의,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만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왜 이 가치들을 위해 공동체가, 지체들이, 교회가 노력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집중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결코 주님께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를 만나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전혀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서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만 붙들고 어리석게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와 그 대상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만을 추구하십시오. 지나고 나면 반드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일들이 여러분에게 부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잔치를 해야 될 때인지 애통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 때인지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 평안의 시기인지 아니면 환난과 박해를 준비해야 되는 깨어있어야 될 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결혼식의 모든 연회가 그치고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이 마침내 도래하게 되면 금식은 바로 그때에 그날에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 위대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보고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남겨진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따라 그 좁은 길을 행하려 할 때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독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 그 궁핍과 고난 속에 있을 때가 바로 금식을 해야 될 때다. 이것이 주님의 지론이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임한 그때. 그때가 금식을 해야 될 때다.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물러가고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현저히 멀어졌을 때, 죄의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마른 장작처럼 메말라버린 나의 영혼에 오직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속절없이 영적으로 무너져갈 때, 우리의 영혼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앗겼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은혜로부터 멀어져 외로운 바닷가의 등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어졌음을 느껴질 때, 그때가 금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기 의에 심취한 유대주의자들의 금식은 그들의 영혼에 어떤 유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교만해졌고 더 오만방자해졌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진리를 이용하고 정통의 가치를 방패 삼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유도 없으면서 이런저런 일로 영혼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그런 보여주기 위한 금식에는 철저한 자기를 부인함도 눈물의 회개도 결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에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무가치하고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금식일 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기 위한 모든 신앙처럼 보이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어 두 번째로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아무도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낡은 옷을 당겨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옷감은 빨면 빨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빨면 빨수록 점점 옷감은 줄어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천 조각을 오래된 옷에 대고 깁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새 옷을 낡은 옷과 이어붙이게 될 경우에 낡은 옷이 더 줄어들면서 결국 새 옷을 잡아당겨서 새 옷이 찢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모든 의식은 낡은 옷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랑하고 강조하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주의적인 전통들은 모두 낡은 옷, 낡은 천 조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배 조각, 새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배 조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블레말라쿠스라는 이 생배 조각은 표백 처리를 하지 않고 재단도 하지 않은 완전히 지금 막 새로 짠 그 천을 가리킵니다. 낡은 옷은 오래돼서 줄어들 대로 줄어들었고 거의 헤어져서 조금만 이렇게 잡아당겨도 쉽게 찢어져 나가는 이런 천을 가리킵니다. 오래된 율법의식, 낡은 제도와 전통, 자기들의 의를 추구하기 위한 그릇된 형식적인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파된 새로운 복음은 어울릴 수도 없고 접목될 수도 없다. 라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교훈은 그 은혜의 복음은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옛 율법주의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절대로 합할 수 없다고 주님은 천명하신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진리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내용과 형식, 새로운 영혼과 마음만이, 새로운 신앙만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복음의 옷을 덧입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의 정신, 사람의 생각과 사상에 깊이 물든 영혼에 그 영혼이 회심하지 않았는데 그런 영혼의 상태에다가 복음을 갖다가 붙인다? 붙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도 구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온전한 회심을 경험함으로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된 자라야 그 영혼 안에 참된 진리가 심기워집니다. 깊고 풍성한 진리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온전히 이식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것 위에 새로운 것이 덧붙여지는 이런 형태의 믿음과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야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과 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절대로 이어붙일 수 없듯이 불신앙과 신앙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신비주의와 개혁주의는, 현세 기복주의와 올바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절대로 이어붙일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전히 자신만을 집요하게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지체와 교회를 향한 자기를 부인하는 진실된 사랑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밝힌 교회론과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밝힌 교회론, 이번 수양회 때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은 자는 지체가 될 수 없다. 성경과 교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지 않은 자, 그 교회를 이루는 그 공동체 안에 지체가 될 수 없다. 복음에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이어붙이는 짓은 거룩한 복음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더러운 이름들의 신학은 성경의 지지를 받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주를 받는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퀴어 신학, 사회복음주의 신학 모두 추악한 악일 뿐입니다. 어디다가 어디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어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들에게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 부대에다가 보관하면서 음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죽일수록 포도주를 담으면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어서 안전하게 포도주를 발효시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용이한 보관이 가능했지만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가죽 특유의 그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딱딱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이제 가스로 인해서 가죽 부대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딱딱한 오랜 가죽 부대는 이것에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는 항상 튼튼하고 신축성이 좋은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어 보관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에 비유와 유사하게 옛 유대주의에 물든 사고와 율법주의적인 생활방식, 정형화된 신앙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런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담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유대주의라는 낡은 부대에 절대로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른 성경의 해석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밀한 교리와 신앙 고백서들의 진리의 올바른 깨달음들을 낡은 기복주의에 담을 수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낡은 은사주의에 인간을 떠받치는 그릇된 인본주의의 영혼 속에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담을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율법주의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소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명은 온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그릇된 복음과 그릇된 신앙을 미련처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배우게 되시든지 그것을 그대로 내 영혼 안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믿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과감하게 그 과거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 그릇된 신앙의 지식과 경험 위에 새로운 참된 복음과 교리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도리를 올려놓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또다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찢어져 버리고 터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이 방황하게 되고 더 혼란과 의심과 회의와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단절되어야 합니다. 그랬던 신앙에 대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던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랬던 믿음의 잔재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그 위에 올바른 개혁사상을, 청교도의 신학을, 참된 복음과 신앙을 영혼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익숙한 것이 나를 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한 10년을 씹은 구두가 있었습니다. 구두에 발을 딱 집어넣고 앞으로 한번 툭 치면 쑥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날 불편하게 합니다. 오래된 신발은 참 신기가 편합니다. 신발이 이미 내 발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새 신발은 발이 아픕니다. 왜? 발이 신발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잘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맞다고 일단은 우기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그 굴레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좀처럼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죠. 나한테 너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고를, 편하고 불편함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고 진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따름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는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다른 어떤 것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바른 진리를 따라 바른 교회의 표지를 지켜나가는 교회에, 그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선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 맞지 않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함께 그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면 나를 비우고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감정과 육체에, 우리의 인간의 사고 속에 참된 복음은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다녀도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결국 어떻게 하세요? 청소하십니다. 깨끗이 비우는 일을, 정리정돈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교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셔서 마음밭을 갈아엎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통한 은혜와 깨달음으로 우리의 죄의 묵은 때와 우리 영혼의 완고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결국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들어있던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도록, 고난을 통해서 그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하시고 모든 어리석은 미련들을 우리 영혼 안에서 깨끗이 정리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복음을, 참된 진리의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택한 백성의 영혼 가운데 심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은 버리십시오. 그 안에 담겨진 모든 나에게 속한 죄악들, 나의 자존심, 나의 열등감, 지독한 자기 사랑과 연민, 무엇보다 그릇된 길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했던 모든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잘못된 과거와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지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과거를 버리자니 지금의 나를 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부인하자니 나의 무죄함을 인정해야 되고 이 일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의 자존심과 저울질하실 겁니까? 그 그릇된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참된 진리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혁교회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다가 다시 편안한 복음주의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떤 믿음의 길인지를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역사를 통해 그 좌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그 모든 근거를 목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십시오. 왜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옳다고 얘기합니까? 모르면 질문을 하시고 모든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것을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감정과 마음의 그 감상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가 주는 혼란입니다. 오히려 그 그릇된 과거와 결별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은혜의 세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그릇된 신앙과 삶의 과거로부터 단절되게 하시고 새 포도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영혼이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엔 첨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만 여기서 묵은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의 그릇된 신앙의 전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묵은 포도주, 지난 시절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 그것에 깊이 그 영혼이 배어 있으면 그 묵은 포도주의 맛에 취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안에 참 씁쓸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이런 시사적인 의미가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옛것을 맛봤으면 새것을 맛보려고 하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묵은 것보다 새 것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비로소 그 영혼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 아닌가요? 묵은 포도주는 유대주의의 죽은 율법주의적 형식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지난날의 그릇된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과 참 진리, 이 개혁파 신앙의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심취했고 그 결과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현세기복주의, 변질된 복음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과거 속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번영과 행복만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그랬던 것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율법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릇된 신앙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기복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생각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는데도 아 그런 거 너무 힘들어. 개혁주의 나발이고 아우 나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워. 다시 이전으로 내가 중심이 되었던 내가 싫으면 그만인 그 신앙으로 다시 나를 편하고 즐겁게 하는 그렇던 그릇된 종교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배도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진리를, 오직 올바른 믿음만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디 이 그릇된 신앙의 구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묵은 포도주의 맛에 대한 추억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셔야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내 입맛에 맞기 때문이거든요. 더 맛있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신앙이, 그 과거 속의 사람들이 내게 더 잘 맞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개혁신앙을 버리고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전의 신앙이 제게는 좋았어요 하고 개혁신앙을 떠나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참된 복음을, 올바른 진리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영혼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저 사람을 좋게 하는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큰 길로 행하고자 하는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든 그릇된 신앙에 대한 기가 막힌 통찰들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어도 다시 그 죽을 병에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뭐겠어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잘못된 식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암에 다 나았는데, 암에서 완치됐는데 또 그 습관을 똑같이 하다가 몇 년 만에 또다시 재발을 하는 버리질 못한다.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독이라는 겁니다. 독.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지 결코 올바른 복음을,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고집을 따라 신앙이 아닌 길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갖 그릇된 것에 먼저 깊이 영향을 받게 되면 이후 참된 진리, 참된 교리, 참된 믿음을 결국 배척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오늘의 진리를 통해 올바로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그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결별하십시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라 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한 자를 부디 참 진리 앞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깨뜨려서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부인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먹었던 것을 계속 먹고자 하는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만 이별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던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해도 그것을 차갑게 거부하는 모습들을 종종 영혼들 속에서 봅니다. 거짓에 물든 영혼이 이렇게 돌이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는 두려움 속에 그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이전에 맛보았던 것의 그 기억을, 그 짜릿했던, 나를 기쁘고 즐겁게 했던 그 과거의 그릇된 신앙과 단절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독수리에 관한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허구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수리는 건강하게 70년을 살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40년 정도 살면 죽었다 살아나는 고통을 독수리가 감수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겨내면 더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여기서 독수리의 삶은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은 독수리의 부리와 발톱을 40년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독수리가 자신의 부리를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바위를 향해 추락하면서 그 부리를 바위에 강하게 부딪혀서 그 부리를 완전히 부러뜨려야 되고 그 부리가 새로 날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부리가 새로 나면 이제는 그 날카로운 새 부리로 무뎌진 발톱을 그 부리로 물어서 하나씩 뽑아내야 합니다. 발톱이 다 자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래된 깃털을 하나씩 뽑아서 새로운 깃털이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150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환골탈태한 독수리는 40년, 그 다음에 나머지 30년을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독수리는 이렇게 고통이 수반되는 변화, 변신을 시도한다고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지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해체하는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단단한 뼈를 부러뜨리고 살점이 에이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모두 해체하고 새롭게 되기 위한 그 거룩한 진통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새 부대에 담겨진 새 포도주의 진정한 맛과 가치를 느끼게 되고 더 그 가치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모든 고상한 지식 안에서 더 견고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릇된 신앙의 잔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마시고 참된 복음과 진리와 교리의 지식 안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부디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 안에, 바른 구원 안에 안착해서 그 안에서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뿌리내리게 되기를, 더 견고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참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